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재부와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새 정부 검찰개혁 업무를 이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 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 정책통으로 불립니다.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지기로 원조 친명, 친명 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5선의 윤 의원은 지난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는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기업인 출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출신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윤 후보자는 일찍부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는데 국정운영 중추인 행안부를 이끌게 됐고 친명 좌장 정 후보자는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검찰 개혁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강바들 기자입니다.
윤 후보자는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입니다.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5번 당선된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을 이끌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경우 각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현안 조율에 제 역할을 할 거란 기대를 받습니다. 그래도 예상 밖 인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후보자가 줄곧 법무부 장관에 거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를 주도한 데다 법조인 출신이 아니란 점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스타일은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38년직이란 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이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과 함께 새 정부 검찰개혁을 이끌게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후보자와 봉수석은 사법연수원 한계수 선후배 사이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의정 갈등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주식 보유 논란이 불거진 것 관련해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은경 후보자가 의료개혁의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대란 등의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각계와 소통하며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정 후보자가 국민 추천제로 다수의 추천이 접수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이른바 K-방역을 세계에 알린 보건 전문가입니다.
감염병 위기 때마다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경험들이 유용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어의 역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의 역할을 다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일찌감치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최근 배우자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순위에서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료계 집단 행동 등 갈등 국면에서 복지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연결해서 이번 인선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규진 기자, 이번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많이 차출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차 인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해서 11명 중에서 5명이 현역 의원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정성호, 윤호중 후보자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은 8명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같은 대통령실 인사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더하면은 12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정치권 인사가 대거 중용되면은 입법부의 감시라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 즉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친노, 친문계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는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죠.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앞서서 행안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선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의 장관급 인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김 전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는 이전 이 대통령과 경쟁을 해왔지만 이후에는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비명계를 끌어안으려는 통합인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는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어서 전 정부 인사가 유임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교수를 지명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기재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을 임명할 것이다. 기재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구윤철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 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재부 안팎을 두루 살핀 만큼 구 후보자가 국정운영과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줄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15시간 만인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면서 곧바로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즉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전 다음 달 3일 이후로 기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특검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 오전 1시쯤입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날 오전 9시 50분쯤 출석해 15시간 만에 조사가 끝난 겁니다. 첫 조사를 마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출석하라며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과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조사 직후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의 2차 출석 통지에 즉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특검의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조사를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란 겁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틀 만에 다시 소환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촉박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는 피의자나 변호인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명백한 관계법령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한때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창환 총경이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로 나서자 바꿔달라며 버틴 건데요. 그런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당사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의혹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 돌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박창환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가 불법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고발한 상태입니다.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 날 불법적으로 저희 공간, 대통령 공간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3시간가량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박 총경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만 현장에 나갔고 이는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 체포를 위해서였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재차 입장을 내고 박 총경은 당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송진호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고 논란조차 없었던 명백하게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검사나 경찰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데 고발됐다고 해서 업무를 배제한다면 사법 형사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경찰이 조사를 주도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도 입장을 내고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경도 수사관으로 파견이 돼 있을 거예요. 조사하는 건 문제가 없죠. 수사관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특검이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선 조사자를 바꾸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조사의 불씨로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중간에 조사가 중단됐지만 15시간 동안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사가 한때 파행을 겪긴 했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나마 가장 길게 조사가 진행된 게 오후에 조사했던 국무회의와 외환 혐의 관련 부분인데요.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계엄 관련 문건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된 과정 등을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 평양기 평양 침투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는 박청환 총경이 조사하는 걸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또 부른다고 해도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 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특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기소를 위해선 체포 방해 혐의 조사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은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거기 때문에 박 총경이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특검이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어제도 조사 거부를 하자 수사 방해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내란특검보가 중간에 내려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양보가 없습니다. 그나마 1시간 정도 이뤄졌던 부분도 그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면 해당 조서는 법정에서 나중에 증거로 쓰일 수 없게 됩니다. 방대한 부분의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 특검은 일단 조사에 응하고 있는 국무회의 그리고 외환 부분 먼저 진술을 받아내는 걸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날에 사실상 5시간 남짓 조사를 한 건데 내일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네, 특검은 첫 조사 이틀 뒤인 내일 오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 자리에선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 특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7월 3일 이후로 이렇게 좀 일자를 조정해달라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7월 3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이 있으니까 그 날짜 뒤로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특검은 곧바로 내부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내부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예고한 그 날짜에 다시 출석해야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최상병 특검팀도 다음 달 2일 현판식을 목표로 해서 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등 주말에도 수사 개시 준비로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팀의 여도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 심사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추경안 심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국정 발목 잡기이고 시간 끌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사흘째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거, 그럼 현금을 장롱에 넣고 썼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예 내일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며 추가 검증을 못 박았습니다.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을 불러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심사 일정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이틀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결위원들이 총 50명입니다. 50명이 10분씩 질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날 자정이 넘어갑니다.
여당의 정책 질의 일정이 과거 통상적인 수준보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출범을 발목 잡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입니다.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불복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추경안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야당 주장도 의미 없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상대로 집행 계획 등의 질문을 하는 건 불필요한 절차를 늘려 처리를 지연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 통과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오는 3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원도 영월에서는 7살 어린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공을 따라가다가 숨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서울로 도주했던 2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캠핑장 주인이 튜브를 들고 달립니다. 잠시 뒤 구급차와 소방차가 캠핑장으로 들어갑니다. 소방대원도 구조장비를 챙겨 급히 뜁니다. 어제 오후 5시 25분쯤 강원 영월군의 한 캠핑장에서 7살 남자아이가 바로 옆 하천에 빠졌습니다.
애가 한 명 빠졌다 그래서 10분 정도 줍으로 타고 물속에서 이제 계속 애를 찾고 있었고.
신고 10여 분 만에 3m 깊이 물속에서 발견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떠내려가는 공을 쫓던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담벼락의 핏자국이 바닥엔 바퀴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서 20대 남성이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곳입니다. 남성은 택시를 훔쳐 달아나며 마을 안 가로수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주민 2명을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40km 떨어진 서울에서 범행 약 1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은 택시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 다투다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보령시 직원도에서 40대 남성이 어패류를 잡다 고립됐습니다. 물이 차올라 길을 잃었던 남성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제주시 화북동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주택 일부가 타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양초를 부주의하게 취급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정부는 쏠림이나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보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규제로 서울 아파트 74%가량의 대출 한도가 줄게 되는데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는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부동산 중개업소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규제 당일 거래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후에 발표되고 나서 지방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으로 신속하게 한다든지 급하게 서둘렀던 진행되던 검토하던 것들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안내가 안 나오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 6천만 원. 소득이 충분하다는 가정 아래 주택담보대출 비율 70%를 적용하면 종전에는 10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액이 4억 2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74%가량, 약 127만 가구의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고소득층의 신용대출이 늘거나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이라는 유형은 일단 사고자 마음 먹으면 그 내수 포기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대출 한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다 보면 그게 이제 지역적인 풍선 효과로 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점검 회의에 나서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7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월간 가계부채 증가폭을 3조 원에서 4조 원 수준으로 관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특검 수사 전망과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다시 이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7월 3일 이후로 날짜를 좀 미뤄달라, 바꿔달라고 했어요. 특검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까요? 어떨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7월 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 9차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28일 토요일에 하루 종일 굉장히 고강도로 대면 조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다음에 있을 형사재판 준비를 위해서도 지금 2차 소환에는 응하는 것이 건강상의 이유도 그렇고 일정상으로도 촉박하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네. 특검 측에서는 이런 사유를 감안해서 한 차례 정도는 변경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전날에 하루만 더 있으면 공부 다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하루가 부족하지만 언제나 시간은 부족하듯이요. 조사에 충분한 준비가 가능한 시간이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올해만 해도 한 달에 세 차례 정도씩 공판기일이 빼곡하게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판기인들을 피해서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국 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준다고 해도 다음에 또 같은 이유를 든다면 그때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측에서 이렇게 편의를 다 봐주면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한다면 예정대로 소환을 그대로 통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2차 출석 요구에 대해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한 뒤에 언론에 공개를 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 통보를 할 때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보더라도 뭐 개인이 어떤 병을 앓고 있다거나 건강상의 이유 내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일정을 갖고 있을 때 조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일정 조율은 가능은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야겠지만 모든 일정을 다 맞춰서 수사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날짜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런 일정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반드시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이 일정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 측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이제 관심인데 앞선 사례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있은 뒤에 닷새 뒤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나흘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두 전직 대통령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한 차례 대면 조사 이후 4-5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은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내란죄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한 차례 이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만큼 너무 섣부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부분들을 좀 갖추어 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일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이 청구했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은 건 지금 자진 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되지 않은 것이지 다른 체포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만약 계속해서 어떤 이 조사 일정을 연기하거나 변경해달라고 한다거나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태도가 한두 차례만 더 반복이 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강제적인 조치, 체포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대면 조사가 한 차례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어제도 그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 단계마다 이제 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이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특검은 이런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항상 운행되어 오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나 사례, 이전의 선례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문제점을 계속 주장해 올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특검 측에서는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갖추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은 특검도 150일이라는 그런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이나 네.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이 단계 단계마다 적법 절차를 거쳐 나가는 것 이 부분도 매우 중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해서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또다시 거친 비판을 했습니다. 감세가 골자인 해당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가까스로 봉합됐던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 연방 상원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he one big beautiful bill to secure our borders, turbocharge our economy and bring back the American dream. That's what's happening too.
표결을 앞둔 시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감세가 골자인 이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법안으로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해당 법안에 담긴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폐지와 전기차 지원 종료 등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상원 논의가 시작된 직후에도 역겨운 쓰레기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심지어 트럼프의 탄핵을 지지한다는 뜻까지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완전히 미쳐버렸다며 한때 최측근이었던 머스크와의 관계 단절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But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이후 머스크가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밝히고 트럼프가 사과를 수용하면서 충돌은 가까스로 일단락됐습니다.
The president acknowledged the statement that Elon put out this morning and he is appreciative of it.
하지만 미 상원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주식시장 등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게임 오버라고 혹평하는 등 평가는 엇갈렸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과 영국 등 93개국 모두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야, 이탈리아산 폭격기.
네.
고쟁이.
이상윤 축구 해설위원이 지난 27일 프로축구 김천과 전북의 경기를 중계하다가 전북의 이탈리아 출신 선수 콤파뇨를 이렇게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팬들은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비판했고 이상윤 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위원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멀티히트의 도루까지 LA 다저스 김혜성 선수는 나왔다 하면 변함없는 활약을 펼칩니다. 로버츠 감독에게 보란 듯 처음 만난 왼손 투수를 상대로도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선발로 나온 김혜성. 2회 초 첫 타석부터 상대 캔자스시티 선발 투수 루고를 상대로 침착하게 볼넷을 골라냅니다. 그 다음엔 재빠르게 2루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포수가 송구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6회 초 투아웃 1루, 루고와 끈질긴 승부 끝에 커터를 받아쳤습니다.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상대 투수는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상대가 왼손 투수로 바뀌어도 김혜성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9회 초 선두 타자로 나와 왼손 투수 롱을 상대로 이번엔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였습니다.
No matter if he's been put in bubble wrap for four or five games or he's playing every day is the compete gene. He's up there and he is battling every single pitch.
왼손 투수가 나올 때마다 선발 명단에서 빼온 로버츠 감독에게 시위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이후 먼시의 적시타로 김혜성은 홈까지 밟았습니다. 시즌 타율도 3할 8푼 3리로 끌어올렸습니다. 김혜성은 투수로 등판한 오타니도 도왔습니다. 1회 말 원아웃 1, 2루 위기에서 상대 타자 파스콘티노를 내야 땅볼로 유도했는데 2루수 김혜성이 이 타구를 잡아 병살로 연결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빅리그 콜업을 준비 중인 김하성은 두 차례 볼넷을 골라 출루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9회 초 병살 플레이를 펼친 데 이어 빗맞은 땅볼 타구를 맨손으로 잡아내는 호수비까지 선보였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천만 관중 시대를 맞은 야구장에 올해 젊은 여성 팬도 더 늘었다고 합니다. 유니폼이나 응원 도구 같은 야구 용품을 사 모으면서 아이돌 팬덤 문화처럼 번져가기도 한다는데요. 야구의 매력 김민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프로야구는 중장년층 남성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구의 인기를 이끄는 건 2030 여성 팬입니다. 올해 야구장을 찾은 관중에서 2030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3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층이 달라지자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여성 팬들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문하듯 경기장을 찾습니다.
유니폼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 선수들 나올 때 힘들면 짝짝이나 이렇게. 인형은 그냥 약간 소장용도 있고 야구장 배경으로 찍으면 이뻐가지고.
경기 전에는 굿즈샵에도 꼭 들립니다. 각 구단들도 여성 팬들을 겨냥해 매년 다양한 굿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로 프로야구에 입문한 여성들은 야구장의 다양한 재미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빠의 조기 교육 덕분에
처음 직관을 SSG로 갔었어 가지고 그때 이기고 나서
먹는 거요?
김치말이국수?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더우니까 네. 시원하게.
좋아하는 선수들의 응원가를 목청이 터져라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되게 줄이 길어서 포기한 적도 많은데 오늘은 그나마 조금 짧아서.
야구에 푹 빠진 건 국내 여성뿐만은 아닙니다.
Good vibe. Like people help us to find the good location for tickets. So it's really friendly. It's good.
JTBC 김민관입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이 중북부 지역으로 더 확대된 가운데 당분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에 가끔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